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북한 인공위성 6월 발사.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할 거라고 사실은 뭐 예정을 했던 건데 지금이 됐네요.
네, 군사 정찰위성 1호기라고 예고해왔던 건데요. 북한이 어제 일본 정부랑 국제해사기구에 통보를 했어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쏘겠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자정이네요.
예,
돌아오는 그, 오늘 밤 자정부터 6월 11일 0시 사이.
그렇게 이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발사할 걸로 이해가 됐었는데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아, 어떤 속보입니까?
6월에 발사할 거다.
아...
내일은 5월 31일이잖아요.
네.
내일은 아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면 모레, 그러니까 모레 이후에 쏘겠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제 0시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0시가
예,
되겠군요.
모레 0시.
모레 0시. 예, 예, 예.
이르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공위성 발사하는 원리가 탄도미사일이랑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기권으로 쫙 쏴서 그거를 궤도에다가 인공위성을 착 안착시키면 그게 우주발사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대기권 밖으로 쏘는 건 똑같은데 그걸 다시 떨어뜨려서 목표 지점에다 맞추는 게 ICBM 같은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렇죠. 네.
북한 같은 경우는 말이 인공위성이지 이걸 내세워서 사실상 미사일 개발에 활용해왔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누리호 쏴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 요거랑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들어서 당장 한미일이 자제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어요.
네.
우리 외교부는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제일 눈에 띄는 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잔해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다라고
파괴 조치 명령을 이미 내렸다.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경로가 오키나와 근처에 있는 그 섬 상공을 지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들어서 이지스함 요격미사일 아니면 패트리엇 같은 것들을 이미 배치를 했다 이렇게 엄포를 놨고요.
발사체 쏘면 제일 민감한 게 일본이죠.
네. 네. 물론 그러니까 실제로 요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에요. 이거 쏘면 거의 뭐 전쟁하자는 거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위성을 요격한 전례는 없었다. 그래서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얘기입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우리가 네. 누리호 쏜 게 며칠 전이잖아요. 이것도 뭔가 북한에 자극이 됐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달에 북한이 군사정찰 1호, 위성 1호기를 완성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 이번 달 16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상설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를 하고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예.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곧 쏜다. 근데 이거를 통일부 쪽이나 이쪽에서는 7월에 쏠 거다라는 고 전망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게 쏜다고 해서 승인을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 한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조립해가지고 기립해가지고 연료 넣고 이게 한 달 걸리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땡겨졌냐. 그게 지금 7월에 쏘는 거를 이제 예상했는데 6월에 땡겨진 거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누리호 쏜 거.
예.
거기에서 또 이제 위성 2호기가 들어갔잖아요.
예.
이게 여기 지금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지금 띄워가지고 쉽게 얘기를 하면 정찰, 군사용으로 지금 남한 정찰한다라는 거잖아요.
정찰 위성을 실어가지고 지금 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 우리나라도 지금 위성 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성 정보전에서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한 달 차이지만 어쨌든 빨리 쏘는 게 이게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밀리지 않는 인상을 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PSI가 20주년인데 이게 오는 31일 내일 열립니다. PSI가 뭐냐면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이라고 2002년에 북한이 예멘에다가 스커드 미사일 팔다가 발각된 이후에 그러니까 북한이 해외에다가 대량살상무기 파는 거를 방지하는 거를 지금까지 이거를 PSI라고 했거든요.
예.
이거가 20주년이고 지금 31일부터 지금 이게 70개국이 모여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요.
네.
요거를 지금 보고서 했다라는 거. 또 하나는 다음 달 6월 2일부터는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그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서 샹그릴라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여기서 또 논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핵잠수함 지금 한반도로 온다라는 얘기가 있고 공식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정황을 다 봤을 때 요거를 지금 미사일 쏘는 거를 지금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 쏘는 거를 당겨야 되겠다라고 북한이 지금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미사일은 아니고 위성은 위성이에요. 그렇죠? 위성 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다만 그 위성이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했으니까 또 군사 목적인 건 맞고 어쨌든 미사일이 됐든 우주 발사체가 됐든 북한은 못합니다. 지금 하면 안 돼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실험, 그러니까 발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또 한반도의 상황이 상당히 엄중해질 것 같은데 이 이야기 2부에 김종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선관위 긴급회의.
예, 중앙선관위가 오늘부터 내일 이틀간 긴급회의 개최하는데 이게 특혜 채용 논란 때문이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 얼개가 6명의 선관위 고위 간부, 그러니까 사무처장, 차장을 포함해서 그 6명의 간부의 자녀가 그전에 원래는 다른 지방 공무원이었는데 네. 그걸 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경력직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 직후에 승진했다. 이래서 이제 뭐 특혜 채용 논란이 나왔었죠.
네.
선관위에서는 특혜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직원들이 그 입사 때 면접 볼 때 그 면접관이 죄다 아빠랑 가까이 근무했었던 동료들이었다는 점에서 결국 아빠 찬스 아니었겠냐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선관위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4, 5급 공무원 여러 명의 자녀 채용도 파악됐다라는 최신 뉴스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관위가 오늘 내일 이틀간 긴급회의를 열어서 자체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권,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로 부족하다. 노태학 선관위원장,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네. 노태학도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슈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뭐 수사를 하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도 요거 파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치권 취재를 좀 해봤는데 그 선관위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뭐 그 썩기 권력 그런 권력은 썩기 쉽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번에 빌미를 줬기 때문에 선관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취재를 해보니까. 총선 앞두고 삿바싸움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총선 때 지역에서는 그 선관위가 어떤 심판의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규정이
유권해서
네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네. 하게 되는데
이거 위반이니 아니냐 이런 거 유권해석 선관위 유권해석 기다려보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걸 뭐 관악 선관위, 뭐 동작 선관위 이런 데서 다 하게 되는데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당이 이렇게 자꾸 압박을 하고 그걸 선관위 내부에서 신경 쓰는 분위기가 되면 지역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물론 뭐 편파 판정까지 할 수가 있겠냐마는 여기서 이렇게 까다롭게 하다 보면은 야당에서는 그 좀 분위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뭐 후보가 그러진 않겠지만 선거 운동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여당한테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정말 특혜 채용이 있었고 아빠 찬스에 의한 채용이 있었다면 분명한 문제죠.
네.
분명한 문제고 분명히 개혁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에 총선을 앞둔 시점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도 좀 섞여 있는 분위기.
그렇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일단 선관위가 이제 신입 공채가 있고 경력 공채가 있잖아요.
예.
경력 공채가 2021년에 184명인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56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뽑았어요.
그러네요.
2021년.
그러네요.
그리고 2022년에도 1, 2월에만 27명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런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경력을 많이 뽑고 신입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보도까지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자기 내부 자녀들이나 아는 사람들 지금 특혜 주려고 이렇게 경력 공채 확 늘린 거 아니냐 과거에 비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신규가 아니라 경력이면은 어떤 특혜 채용으로 들어오기가 더 용이하니까 시험 절차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그렇죠. 지금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보면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 여기가 네. 지방직 뭐 9급 공무원, 네. 8급 공무원이 이제 중앙 직 8급, 9급 이렇게 온 거잖아요.
예.
그 면접 절차가 좀 더 간소하고 어쨌든 경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니까 경쟁률이 낮은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필기 시험 없고 뭐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압력이 좀 더 이제 적은 거니까 그리고 아까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지만 면접관이다. 이를테면은 사무총장 아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뭐 그렇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력 네. 시험은 원래 면접이란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신규 채용과 달리 면접이라는 그렇죠.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면접에서 아빠 친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했을 조건 아니었겠느냐. 여기를 의심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너무 많은 자녀들이 들어왔고.
예. 그래서 뭐 4급, 5급 직원들까지 일부 있다 이 얘기까지 나왔고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선관위원장에 대해서 사퇴 이제 압박이 이제 여당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지금 선관위원장은 법으로 대법관 중에 한 명이 겸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근이 아니에요. 사실상 비상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사무총장이 사실 모든 일을 하고 그렇죠.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돼 있냐? 그러니까 이거를 행정부에서 임명을 하면은 항상 이제 편파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네. 선거만 있으면은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이제 담당을 하는 건데
맞아요.
최소한 그러면 상근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다들 임시로 왔다 갔다 가고 사무총장 내부에서 몇십 년 동안 사무총장이 이거를 관할을 하면서 내부 문제를 약간 이게 독립 기구라는 이런 독립성의 특수성 때문에 내부가 좀 부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압박은 아까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상근으로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제도 개선, 법원에서 뭐 대법관이 그러니까 대법원이 임명을 하더라도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을 최소한 상근으로라도 좀 하자. 여기 지금 너무 물이 고여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 대법관에 대한 거취 압박 있는 게 지금 다른 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기관장들에 대한 압박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면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 정부에서 지금 면직을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예. 조만간 임박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공무원법상 그러니까 기소만으로 면직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그냥 독임제도 아니고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법 위반이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전방위적인 압박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가해지고 있다 이런 맥락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
코인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가 된 김남국 의원 이제는 징계가 본격적으로 좀 저 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윤리특위가 열리는데요. 취재를 해보니까 김남국 의원 징계 안건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합니다. 여야의 이견이 없대요.
예.
국민의힘이 지난 8일 날 제소했으니까 숙려기간 20일도 다 채운 상태고요. 그럼 이후 절차 어떻게 되냐. 자문위에서 30일 내로 결론을 내야 되고 필요하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장 두 달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윤리특위 본회의에서 각각 징계 의결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여름 정도까지 가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장 기간을 다 채운다면은 그러면 사실은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징계까지.
그래서 여권에서는 절차를 좀 앞당기자. 여야가 합의하면 규정상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 한 명을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 신뢰랑 관련한 문제인데 국회가 이걸 내팽개치고 어떻게 다른 입법을 하겠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반면에 민주당 쪽의 고위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예. 다른 얘기를 해요. 검찰 수사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
아,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까지 좀 보면서
네.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 말고 법적인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신중하게 가겠다라는 얘기고 이걸로 이제 여야가 아마 당분간 좀 맞설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요. 민주당 당내에서 최근에 김남국 의원한테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명 말고.
아, 제명 말고 자진 사퇴?
네. 그러니까 제명은 그전까지 YS 사례가 유일하잖아요. 헌정사상.
사실은 그러니까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제명한 사례가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네, 그것도 이제 뭐 정치 탄압처럼 또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김남국 의원 이사는 정치 탄압이 아닌데 오히려 그렇게 읽혀서 김남국 띄워주기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개딸 이제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영웅시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결국 당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이 내부에서 물밑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도 아니잖아요. 김남국은 무소속. 근데 뭐 자진 사퇴를 민주당에서 하라고 한들 뭐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물밑 조율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정치에서 있는 일인데 뭐 김남국 의원의 스타일상 그게 뭐 사퇴를 했지. 뭐 그건
그러니까요.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고 요즘 뭐 김남국 어딨냐 도대체. 그래서 뭐 온 언론들이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뭐 몇몇 언론들이 안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고 뭐 자택 사무실에서 그래서 거의 뭐 원리를 찾아라 수준으로 지금 김남국을 찾아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예. 뭐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근데 지금 뭐 검찰 수사를 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당분간 뭐 자맹이 길어질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부담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여러 일이 있는데 하나는 간호법 예. 뭐 이제 재의결할 거예요. 이거는 약간의 맞불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관석 이성만에 대해서 이제 체포 동의안 이게 이제 보고가 되면은
오늘 보고가 되죠.
예, 오늘 보고가 되면 다음 달 빠르면 10일 뭐 요 네. 전후로 해 가지고 아마 표결 표결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이고 어제 좀 JTBC 보도가 하나가 나왔는데 예. 뭐 지금 뭐 압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이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인터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